오늘은 종려주일로 약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 일주일 전인 이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명령되고 있고 네 복음서 모두가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금 전 우리가 함께 교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맞이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가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적 구원자이기를 열망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외치던 그들이 5일 후에는 180도로 태도를 바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습니다. 순환주일이라고도 알려진 종려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던 단계인 고난주간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 마치 그날처럼 성도들에게 종려나무 잎을 나누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 관습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이 점차 흐른 세족 목요일 저녁부터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 고난을 받으셨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셨지만 부활주일에 이르러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주간이 점차 끝나갈 동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이에 대해 목사님과 많은 토론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묵상한 결과 오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후반부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에 저는 이것이 성금요일 앞두고 있는 오늘 알맞은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구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음을 확증합니다. 이는 구약이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에 의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이 다가올 구원에 대해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이를 보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는 아닌 후대에 일어날 성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은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게 되실 것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편 시편 기자는 본문의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6장 9절에서 11절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고 연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신 뒤에는 그 영광이 따르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감내하셨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두 성경 기절, 앞서 두 주간 함께 교독했던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장이 그 메시아가 낮은 자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국어 성경의 고난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 단어 sufferings는 고통 또는 고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테마타가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이는 복수 형태로 쓰임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시는 중에 겪으셨던 그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고난. 둘째, 그리스도가 수치당하신 고난. 셋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이제 첫 단계의 고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자정 무렵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찬송가를 부른 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남은 열한 제자를 이끌고 깊은 어둠을 뚫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감람산을 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때 이미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일찍 떠난 뒤였습니다. 이날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밤으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른 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 중 여덟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있을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신 뒤에 그 새세계도 거기에 머무르게 하신 뒤 홀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감람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감람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어느 사람도 주님께 손도 대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의 고난이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아래에서 조용한 어둠 속에 홀로 계실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튿날 아침 갈보리 언덕에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와 같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떠나기 전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그는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 그를 기다릴 동안 그와 함께 깨어있도록 명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신 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위축되셨고 근심하시고 참담해하셨습니다. 그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심히 두려우셨고 염려하고 고민하셨으며 또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짐지어진 인류의 죄의 무게에 눌려 있으셨고 또 자신에게 다가올 끔찍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너무 극심하여서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의미하신 바입니다. 소위 죽을 만큼 무서운 공포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셨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말씀하신 만큼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극도의 두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인간적 본성으로 인해 우리 주님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심지어 미래에도 우리 주님과 같은 정신적 교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이릅니다. 천사가 내려와 그에게 힘을 더하고 위로했는데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세 제자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순간 주님께서 절실히 필요하셨던 위로와 격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가 그의 몸으로 옮겨졌을 때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육체적 고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계셨고 이는 너무나 극심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어서 핏방울을 땅처럼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피로된 땅을 흘리는 증상은 헤마티드로시스 또는 헤마토하이드로시스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땀에 피가 스며든 것으로 의학적으로 희귀한 증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극심한 고뇌와 스트레스입니다. 이는 주님의 육신과 영혼이 자신이 맞게 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과 공포와 슬픔으로 고통당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그가 받으실 고난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앞에 주어진 잔은 무시무시한 죄와 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끓고 있던 잔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으며 그 충격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주님의 영혼이 심히 요동되었습니다. 그 잔은 바로 우리의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독약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출되기를 요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은 그 동산에서 그대로 죽임을 맞이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끔찍한 충격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자 올리버 버스웰 박사는 그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동산에서는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신학자 존 아 와이스 박사도 초자연적인 힘이 그의 육신을 버티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그리스도는 그 동산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무게는 그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셈을 마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일이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음 기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죽음은 자발적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도 이를 증언합니다. 함께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읽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가 겪으신 고통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겟세마니에서 겪으셨던 그 괴로움이 가장 극한의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진주으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셨고 그의 피는 땀처럼 그의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구원의 피인 그의 보혈의 흘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치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수치의 고난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배신자 가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무리, 서기관들, 성전의 경비대장들을 포함하여 칼과 뭉치를 가진 큰 무리와 함께 겟세마니 동산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수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붙잡아 결박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지만 여는 범죄자와 같이 대우받으셨습니다. 그는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짐승처럼 끌려가셨고 후엔 그 해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어떠한 죄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붙잡히고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 앞에 끌려나가는 크나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까지 낮아지셔야 했다니 그 얼마나 큰 수치와 치욕입니까? 만인의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님 제사장 성전 관리들에게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요. 하지만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동안 소름 끼치는 일들이 주님께 행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고 이를 증언합니다. 주님은 눈이 가려진 채로 침을 맞고 여기저기 주먹질 당하고 손바닥으로도 강타당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세차게 맞은 것은 단지 살짝 때린 따기가 아니라 후려친 강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눈가리개를 씌우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거짓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창조주께서 그런 경멸적인 말과 행동으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는 가만히 거기에 서서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네, 그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에 대해 요셉 하트의 그 열정이라는 다음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인내를 보라. 이 끔찍한 곳에서 모욕당하시다니 죄인들이 전능하신 그의 손을 묶고 자신들의 창조주의 얼굴에 침을 뱉었도다. 이는 This Midnight and Olive Sprawl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주님은 산헤드린과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그의 백성들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무고한 분이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 군인들에게 그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주님께 왜 그런 야만적인 채찍질까지 더해져야 했단 말입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이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아멘. 동일한 사실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에 대해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막히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빵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미가에게도 미가서 5장 1절에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빵을 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벌이 주어질 것이 그 일이 있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희롱한 뒤 주님께 자색 옷 혹은 왕권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왕의 색의 옷을 입힌 것은 주님을 왕으로 받들어서가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황금이나 은색 왕관 대신에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이 가시관을 그의 두피에 깊숙이 눌러 넣음으로 모든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흐르게끔 했습니다. 두피는 매우 민감한 부위로 이는 주님께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모욕이자 조롱이었습니다. 또 그 군인들은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 혹은 막대를 주님의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이 저급하고 사악한 로마 병사들이 그 밖에 주님께 무엇을 행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9절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전하더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있던 갈대를 취해서 그의 머리를 쳤고 더욱 침뱉고 더 많은 구타를 행했고 이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출혈과 더 많은 조롱이 따랐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들이 대관식 노름을 되돌림으로 주님을 더욱 치욕스럽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이 희롱을 다하며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고 증언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있던 가시관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대관식 노름을 했지만 그 가시관만큼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러한 조롱 및 모욕을 행하는 모습은 주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군인들이 주님께 행한 일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살이 갈갈이 찢겨질 만큼 때렸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훈을 견디지 못해 죽음에 이르곤 했습니다. 주님의 근육과 갈비뼈가 밖으로 드러났고 그의 등뼈까지 칼날이 파고들었습니다. 피로 뒤덮인 그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라고 알려줍니다. 주님의 육신은 너무나 많이 상하여서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라 스탠피를 과시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한 왕관은 금도 은도 아니었고 그의 왕관을 두르는 어떤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그의 이마를 두르고 인내의 고귀함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가 쓴 왕관은 죄인들이 그에게 준 것이었고 모진 십자가가 그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오직 마음에만 있으니 그는 그의 사랑을 피로 떠내려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그 머리에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사회 및 로마인들의 손에서 수치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이를 감내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어떠한 불평도 한탄하는 입을 열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극도의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듯 피 흘리셨습니다. 그 뒤에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수치당하시고 거짓 혐의가 씌워진 채로 그들에게 맞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로마 군인들이 그의 등이 리본처럼 갈갈이 찢겨나갈 때까지 채찍질했습니다. 또 가시 면류관이 그의 머리를 처참히 찔러 그의 눈으로 피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이미 거의 죽고도 남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피로 뒤덮이고 찢겨진 살점들이 매달려 있는 가운데 주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탈진되고 매질로 인한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까지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고 최소 24시간 동안 잠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약하여져서 십자가를 버텨낼 힘이 없었기에 십자가가 그를 짓눌러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습니다. 주님이 처형될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무 십자가에 미어졌고 대못이 그 손과 손 혹은 손목 및 발에 박혔습니다. 관절과 근육 및 신경을 통과하는 그 대못들은 주님께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십자가를 들어 세웠고 따라서 주님은 오직 그 대못들의 힘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주님을 아래로 끌어당겼고 이에 더 많은 고통이 주님께 가해졌습니다. 그의 손목과 발에 꽂힌 못으로 지지를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시편 22장 14절은 십자가에서 주님께 일어난 일에 대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라고 묘사합니다. 십자가가 갑자기 들어 올려졌을 때 못에 매달린 그의 몸의 무게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주님의 몸의 뼈들이 관절에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의 머리와 몸을 통해 빠져나간 피의 양을 보충하기 위해 극도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왁스처럼 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만이 죄가 없으신 주님께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온몸을 상처해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호흡곤란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숨을 들이실 때마다 그분의 몸을 일으켜 폐 안으로 공기를 보내셔야 했는데 이는 그의 손목과 발에 더 큰 압력을 가해 더 극심한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견디어내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이미 천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러한 오싹한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사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죽어가셨던 주님은 버림받은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끔찍한 잔을 마시고 고통 속에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승인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잃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은 거룩하고 무해하며 죄가 없고 경건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앞서 이유들로는 주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지상에서 임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엄청난 고통을 당한 동안 아버지가 그에게서 돌아서셨습니다. 이미 슬픔에 잠겨있던 주님에게 이는 슬픔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슬픔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들이키신 잔은 잔인하게 그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아버지께 죄인으로 대우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한 공의로 주 예수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 예수님에 대해 그는 53장 4절 5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진 완벽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의 강도는 사실 너무 끔찍해서 어느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의 표식이었으며 그 죄는 무죄한 자인 주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죄인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시기에 사악한 자들은 주님께 그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따르는 모든 결과까지 포함한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버림받은 감정을 털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재를 느낄 수 없음으로 인해 끔찍한 괴로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신 그 고통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시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놓여준 뒤 그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범한 자인 것처럼 그를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은 깊은 낭망에 빠지셨습니다. 사람이신 주님은 버림받은 느낌으로 인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사람이셨던 그는 피를 땀처럼 흘리실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셨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으로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셨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는지 이에 대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당시 십자가 가까이에 서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부르짖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나타나거나 혹은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될 유대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22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그 시편 말씀을 상기시키려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다윗의 그 노래에 언급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도록 말이지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괴로움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신 메시아이심을 무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신정지 등이 아닌 그의 피를 완전히 쏟으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종료 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호산나라고 찬양받으시면서 당나귀를 타고 감람산 길을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그 군중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를 높였습니다. 이때 그는 왕으로서 환영받았지만 단지 나흘 만에 그는 범죄자로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체포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은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그로 인해 피를 땀처럼 흘리기까지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체포된 그 순간부터 수치를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자이셨지만 결박당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거칠게 다루었으며 유대인 공의에 의해 거짓 혐의로 기소되시면서 이방인 로마의 관리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죽음에 가깝게 채찍질 당하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마침내는 그 자신의 죽음을 불러올 도구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내서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는 그는 수치와 함께 사지에 박힌 못들로 인해 괴로움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정신을 잃고 마침내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셨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옮기신 뒤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너무나 잔혹하게 흉사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유념하고 규칙적으로 경외심을 갖고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말씀이 없으신 분은, 믿음이 없으신 분은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시는 것이고 이는 당신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가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목사님과 장로님 혹은 집사님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